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 특히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무슬림 부모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공격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은 공허한 빈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강력한 용어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일 1년에 한 번 이상 중국 해역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어부들은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호나 대형 조개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스플릿랜드 군도의 200마일 경제수역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의 창안취안 국방부장은 2일 해상안보 위협을 경고하면서 중국은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인민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장은 국가안보 상황의 심각성, 특히 해상에서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일 각기에 보고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입장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한 대안학교에 신원불명의 남성이 손도끼와 협박 편지를 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도의 한 탈북자 지원 대안학교에 이 학교 교장 앞으로 길이 30cm가량의 손도끼와 수기로 작성된 편지가 담긴 택배상자 한 개가 배달됐습니다. 편지에는 협박과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택배의 발신지를 추적해 지난달 21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와 택배를 보낸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후 이 남성의 행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는 미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분쟁과 관련해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공산당이 국유화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적어도 3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이 같은 피해가 미국의 공세적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지난주 2차 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양측이 추가 정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평범한 이란인들은 서방과의 핵 합의로 인한 이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1일 수도 테헤란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서방의 제재 해제로 인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재가 모두 해제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끝내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아직 이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들이 1일 북유럽 발틱에 등장했습니다. 제2폭격비행단 소속의 B-52의 제한대가 미 본토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를 출발해 폴라로 훈련이 열리는 발틱 해상까지 날아간 겁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요즘 한반도는 말 그대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곳 미국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최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보스턴시에서는 경찰이 아이스크림 경찰차를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보스턴 경찰을 상징하는 문양에 무료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차량을 보스턴 경찰국은 약 8만 9천 달러를 들여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0년부터 펼쳐온 아이스크림 나누기 봉사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어린이들에게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주고요.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만큼이나 시원한 보스턴 경찰의 선행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2도, 신의주 23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32도, 함흥 22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메리카의 노래입니다. Sister Golden Hair 함께 감상해 보시죠. Tried to make it Sunday, but I got so damn depressed that I set my sights on Monday, and I got myself undressed. I ain't ready for the altar, but I do agree there's times when a woman sure can be a friend of mine. Will I keep on you, sister golden hair surprise, and I just can't live without you, can't you see it in my eyes, I've been one poor correspondent, and I've been too hard to
don't mind saying I just can't make i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담긴 2016년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당수 독재 국가들이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년 이 각 나라에서는 방위백서라는 것을 공개를 하는데요. 2016년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화요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라는 제목의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 있는데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었고요. 북한이 핵탄두를 1톤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을 실어서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지난 3월에 안보법 발효 이후에 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진 일본 자위대 전력 현황 그리고 향후의 증강 계획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네, 자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선은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2016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한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이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인데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 백서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 지도가 등장한 항목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네, 저 일본의 방위 백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규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일본은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 정부 공식 문서인 방위 백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건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입니다. 올해로 12년째.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요?
예, 한국 외교부는 화요일 마루야마 코에이 서울주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서 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공식 항의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방위백서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 대사관 소속의 무관을 불러서 항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분석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띄죠.
네, 일본 방위백서는 이 북한의 핵무장 현황을 종합평가하면서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적인 신뢰성이 진전됐다고 적었는데요. 이 북한이 핵탄두를 1톤 이하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 이것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백서는 대포동이 파쇄경 미사일이 이 탄도미사일 본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그 사정거리가 탄두 중량을 약 1톤 이하로 가정할 경우 1만 킬로미터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네, 북한으로부터 이 1만 킬로미터 범위 안에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 그리고 콜로라도주 일부 지역까지도 포함되는 건데요. 일본 방위백서는 만약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 진전시키고 또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서 과신 또 오인을 하면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 또 증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한 일본 자위대 전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자위대원의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2만 7,339명이었고요.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키로 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자위대는 앞으로 1, 2년 사이에 최첨단 장비를 추가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 최신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서 호위함이 5척, 그리고 잠수함 5척이 이 자위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조기 경계기 4대, 고정익 초계기 23대, 초계 헬기 23대, 그리고 함정 탑재형 다용도 헬기 9대가 각각 새롭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자위대는 이에 더해서 미국산 스텔스기 28대와 신형 공중 급유 수송기 합계 3대를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방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2016 회계연도에 5조 541억 엔, 미화로 약 500억 달러로 책정됐는데요. 이 같은 일본의 연간 국방 예산은 미화 350억 달러 수준인 한국보다 이 41%가 많습니다. 지금도 자위대 예산과 장비 수준은 이 한국을 크게 뛰어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월요일인 1일 이 건군절에 맞춰서 동중국해상에서 군함 100여 척 그리고 전투기 수십 대를 투입해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화요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복잡한 정세에 대비해서 실전 대응과 전략 구사 능력을 기르고 이 신형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중국 관영 언론이 실전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해상 훈련의 중심이 되는 이 전함의 함포 사격 그리고 전투기 화력 시범에는 훈련용 포환 그리고 탄환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 실탄을 전량 사용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뭐 병력이나 장비도 상당한 규모였다고 하죠.
예, 병력과 장비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 훈련 실시 영역 범위도 일상적인 해상 훈련 때보다 훨씬 더 컸는데요. 동중국해 일대 16,000km에 달하는 해역에서 훈련이 진행됐고요. 남해, 동해, 북해 함대 등 해군 3대 함대를 동시에 투입하고 이 잠수정 부대, 레이더 부대, 연안 방어 부대 등 정예 병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정저우함 등 함정 100여 척과 수십 대의 전투기 등을 홍군 그리고 청군으로 나눠서 현장에서 실시간 해상 작전을 지휘하면서 미사일, 함포, 어뢰 실사격을 주고받는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군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번 훈련 실시 지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랴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인근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랴오이다오 이끝 훈련은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 실사격 훈련으로 강도를 높인 이번 경우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미국 군사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최고 법원이 중국 해역과 관련한 사법 규정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화요일 1년에 한 차례 이상 중국의 영해에 불법으로 진입한 사람은 이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법원은 또 이 중국 영해에서 산호초나 대왕조개 등 이 수산물을 불법 채집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벌금까지 명시했는데요. 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예, 독재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권 남용을 자행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고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예, 자 어떤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예, AP통신은 남미 페루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내전 중인 아프리카의 남수단, 그리고 중미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베린트 시스템스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이유 뭘까요?
네, 주로 반체제 인사들의 뒤를 쫓거나 이 권력층에 반대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일상생활을 캐기 위해서 이 정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페루에서는 정보기관이 부통령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국회의장까지 감시 대상에 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각국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은 서방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구들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인데요. 이번에 AP통신이 전한 내용은 이 독재국가 정부 손에 들어가서 악용되는 사례들이고요.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제재 대상 나라만 아니라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합법적으로 운영됐다는 건데 하지만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네, 맞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구입된 감시 장비에 의해서 추적받은 많은 사람이 당국에 구금돼서 고문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리에테 샤케 유럽의회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감시 프로그램 시장에 대해서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무슬림 미군 병사의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연방수사국 FBI 소속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넘긴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봅니다. 또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본사를 교외에서 도심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비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이라크 파병 중에 사망한 무슬림 병사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트럼프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 전신들에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 변호사 키즈르 칸 씨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이 발달이 됐는데요. 칸 씨의 연설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Donald Trump, let me ask you, have you even rea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네, 칸 씨는 연설 도중에 미국 헌법 4본을 들어보이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미국 헌법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의 보호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미국 헌법에 들어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아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한 겁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계속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을 비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벽을 쌓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도 말했죠.
네. 자, 지난해 이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자 이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의 그런 발언을 지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칸 씨는 트럼프 후보의 방식대로라면 아들이 미국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말했는데요. 이 지난주 칸 씨가 연설할 때 아내 가잘라 칸 씨도 함께 나왔는데 이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f you look at his wife, she was standing there. She had nothing to say. She probably, maybe she wasn't allowed to have anything to say. You tell me, but plenty of people have written that. She was
네, 칸 씨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말을 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서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여성이라서 말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칸 씨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키즈르 칸 씨 아내 가잘라 칸 씨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이날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트럼프 후보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같다며 비판했는데요. 이슬람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고 가르친다면서 남편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연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특히 칸 씨 부부가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의 부모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 칸 씨 부부의 아들 후마윤 칸 대위가 2004년 이라크 주둔 중에 자살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는데요.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가족을 비하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사자 어머니들의 모임인 골드스타 마더스도 해외 전쟁 참전 군인회 등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같은 공화당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예,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또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 공화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리처드 헤나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 가운데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한 이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칸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일 뿐이란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라크에서 숨진 칸 대위는 영웅이고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키즈르 칸 씨가 월요일 VOA 방송에 우르두어 서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공화당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 후보에게 어조를 누러뜨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칸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It really, really has come out that a significant larger number of Republicans are asking him to tone down, change those.
네, 무슬림이나 다른 소수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긍정적인 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슬림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면 미국 시민으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서로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칸 씨는 말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직원이 중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한 사실을 시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올해 46살인 중국계 미국인 쿤산 춘 씨인데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귀화 미국인입니다. 춘 씨는 1997년부터 FBI에서 전자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에 체포됐는데요. 월요일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넘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춘 씨가 지난 2011년 유럽 방문 중에 중국 정부 관리를 소개받았고 그 뒤 이 관리와 계속 외국에서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넘겼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넘긴 겁니까?
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춘 씨는 2013년에 FBI 조직도를 중국 정부 관리에게 넘겼고요. 2년 뒤에는 감시 기술에 관한 기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했습니다. 또 FBI 요원의 신원과 여행 일정을 중국 측에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춘 씨는 주하이코리온 테크놀로지란 이 중국 내 인쇄기 제조업체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 춘 씨의 부모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춘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를 위해 이런 활동을 한 대가로 여행 경비를 받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프릿 바라라 미국 연방검사는 춘 씨가 배신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국이 어떻게 춘 씨를 체포하게 된 거죠?
네, 미국 수사요원 원이 신분을 숨기고 춘 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춘 씨가 중국 관리에게 넘길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응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춘 씨가 중국 정보 요원으로 일한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원래 혐의대로라면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와 변호인 측 간의 합의에 따라서 21개월에서 27개월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춘 씨가 혐의를 시인하는 대신에 형량을 줄여주는 데 합의했습니다. 춘 씨 측 변호인은 춘 씨가 미국을 사랑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춘 씨는 월요일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일에 열립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기업들이 본사를 도시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도시 근교나 외곽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교외에 방대한 공간을 사들여서 멋진 건물을 세우고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본사를 도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회사인 맥도날드가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요.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인 GE도 이달부터 본사 이전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자, 이렇게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네. 자, 얼핏 생각하면은 이 도시가 더 복잡하고 가격도 비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도시로 이동하는데 어디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맥도날드는 현재 일리노이주 오크브룩에 있는 본사를 시카고 도심으로 이전하고요. GE는 1974년에 문을 연 이래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 자리 잡고 있던 본사를 보스턴 시내로 옮길 예정입니다. 무선통신회사인 모토로라 솔루션 본사 역시 다음 달에 시카고 시내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식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 역시 일리노이주 교외 노스필드에 있는 본사를 시카고 시내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니까 다들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네. 자, 이들 기업들이 본사를 도심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들 기업의 대표들에게 본사 이전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밀레니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나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로 현재 18살에서 34살 사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말하는데요. 이 밀레니얼들은 조용한 교회 노예보다는 좀 복잡하더라도 생활 환경이 편리한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우수한 밀레니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본사를 도시로 옮긴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도시들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요. 또 기업들로서는 이 사람이 많은 도시로 오면서 소비자들과 더 가까워지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도시의 에너지와 역동성, 다양성 등을 수용해서 좀 더 현대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도시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도시로 이동하면은 뭐 현대적인 시설에 젊은 인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도심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교회에 있던 인력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물론 그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도심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규모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식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의 경우 시카고로 본사를 옮기면서 본사 인원을 기존의 2,2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기존의 직원 입장에서는 도시 이전이 나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다 도시로 이동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요즘은 통신 채널이 발달하면서 굳이 같은 공간에 모든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본사에 일부 직원을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또는 해외의 부서를 마련해서 직원들을 흩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업을 분해하는 건 역시 또 하나의 추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무선통신회사인 모토로라 솔루션의 경우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디자인 기술자들은 도시로 옮기는 본사에서 일하고요. 물품 조달 부서나 공급 관리 부서, 교육 부서 등은 기존의 본사에 그대로 남아서 또 일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미국 기업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업의 도심 이동 현상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독창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이 벤처 자금의 절반 이상이 도심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신흥과학단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도시들의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잭슨 브라운의 노래입니다. Lawyers in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escaped while we weren't watching them like Russians wi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회가 금지 약물 복용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선수단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20년 IOC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의 꿈의 체육대전 2016 하계 올림픽 대회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개최국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정국이 지금 워낙 불안한 데다가 지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고 있어서 이번 하계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회가 치러지는 20여일 동안 가장 애가 많이 탈 곳은 아무래도 올림픽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통상적으로 줄여서 IOC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오시의 태동 배경.
고대 올림픽 대회가 중단된 지 1500년 만인 1892년에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피에르 쿠베르탱이 올림픽 부흥운동을 지청했습니다. 쿠베르탱 남작은 10대 때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스포츠가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출발입니다. 당시 프랑스 국내에서는 쿠베르탱의 올림픽 부흥운동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협력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정치가나 학자,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IOC가 공식 출범한 건 1894년 6월이고요. 2년 뒤인 1896년 4월 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근대 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올림픽 대회가 제대로 된 국제 대회의 모습을 갖춘 건 1908년 4회 런던 대회 때부터입니다.
IOC가 하는 일.
IOC의 공식 홈페이지는 IOC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순수 비영리 국제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IOC가 하는 일은 크게 올림픽 대회의 정기적인 개최와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대변되는 국제올림픽운동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총회를 갖습니다. IOC 총회에서는 위원장과 집행위원들, 위원들을 선출하고요.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헌장 개정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IOC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고요. 임기는 4년입니다. 1년에 4차례 분기별 정기회의를 갖고요. IOC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처리하는데요. 필요하면 긴급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IOC에는 또 20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OC의 재정은 위원들의 회비와 올림픽 개최 도시의 납부금, 방송 중계료 등으로 충당되는데요. IOC 측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금의 90% 이상을 전 세계 운동선수와 스포츠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OC 위원장은 독일 출신의 토마스 바흐고요. IOC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아이오씨 위원.
IOC 위원은 개인과 선수 출신, 국제 경기 단체 대표, 각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2016년 현재 IOC 총위원은 90명입니다. IOC 위원들의 임기는 1966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종신직이고요.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세, 그리고 그 이후는 70세까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IOC 위원직은 스포츠계의 최고의 명예로운 직으로 국제적인 예우를 받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고요. 이들이 묵는 호텔에는 그 위원의 나라 국기를 개양해 주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인 출신 IOC 위원으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올림픽 대회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였던 문대성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요. 북한인으로는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명예총재가 있습니다.
IOC를 둘러싼 논란.
IOC는 지난 120여 년간 올림픽 정신의 순수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면서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1980년 모스크바 대회 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에 불참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는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권 10여 개 나라가 불참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또 가끔씩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뇌물 의혹이 불거져서 IOC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Russians are happy and relieved to learn that their entire team will not be banned from the Summer Olympics.
최근에는 금지 약물 복용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모호한 결정을 내려서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learning about what off the top of my head means. Off the top of my head is a common phrase that a lot of Americans use. So let's find out what this phrase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ff the top of my head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o you know Tom's email address?
I couldn't tell you off the top of my head, but I have it in my contacts list on my computer. Can I send it to you later?
Sure, that would be great. Thanks.
네, 로라는 아이리스에게 Do you know Tom's email address? 혹시 톰 전자우편 주소를 알아?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아이리스는 I couldn't tell you off the top of my head. I couldn't tell you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어. But I have it in my contacts list on my computer. 근데 내 컴퓨터 주소록에는 있어. 라고 말하면서 Can I send it to you later? 나중에 보내줘도 돼?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아이리스는 Sure, that would be great. Thanks. 물론이지. 그러면 좋겠다. 고마워. 라고 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know Tom's email address?
I couldn't tell you off the top of my head, but I have it in my contacts list on my computer. Can I send it to you later?
Sure, that would be great. Thanks.
오늘의 영어 표현은 off the top of my head. Off, O-F-F. Off the top, top, T-O-P. Top of my head. Head, H-E-A-D. Off the top of my head입니다. 네, off the top of my head는 빠르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막 생각해내는 중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Off the top of my head is a common phrase that means I am trying to remember something and to give you a quick answer. 그런데 만약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면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겠죠? But if a person's memory is bad, sometimes the information off the top of someone's head can be wrong. 다시 말해, off the top of my head 라는 말은 즉석에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이라는 뜻으로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옳은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ff the top of my hea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isten carefully.
Do you know Tom's email address?
I couldn't tell you off the top of my head, but I have it in my contacts list on my computer. Can I send it to you later?
Sure, that would be great. Thanks.
오늘의 영어 표현, off the top of my head. 즉석에서, 당장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off the top of my head. A common phrase that means I am trying to remember something and to give you a quick answer. Off the top of my head.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O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was kung-fu. But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There were funky China men from funky Chinatown. They were chopping them up, they were chopping them down. It's an ancient Chinese art, and everybody knew their part. From a fainting to a slip, and a kicking from the hip, everybody was kung fu.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연설에서 인신매매, 야생동물, 그리고 목재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협약에 서명한 지 1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의 인신매매를 중단시키고 또 희생자를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목재 밀매처럼 비교적 덜 주목받는 문제가 부정부패 고리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회원국들은 각국 경제 통합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불법 어업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테러리즘과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케리 국무장관은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국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자제하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월에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국제사회와 각국이 당초 의도대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와 미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모든 국가가 같은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지역 질서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